예, 기도드림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시고 이 시간도 예배드리도록 부르시고 아버지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명을 깨닫고 돌아가 하나님 최선을 다하고 살고 날마다 실온의 대로와 같이 열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인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본문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의 위대한 소명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그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간 뒤 순간도 있겠지만 또한 그 영향을 받는 어떤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인생의 길을 가는 경우가 특별히 우리가 그 JFK에 딱 내리는 이분들 전부 다 여기 모였습니다. 더 유난히 피부에 와 닿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신약교회가 설립한 이후로 이 세상 사람들이 주의 안으로 들어와서 아니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아니면 만나고 난 이후에 주의 일꾼으로 완전히 전환된 생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 중에 최대의 변화가 일어났던 인물이라고 우리가 뽑는다면 그리스도인들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핍박했던 자 아마 사울의 회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회심 뒤에 이 사울이 바울되는 이 과정 속에서 아주 이 사역을 잘 감당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향을 미쳤고 이 영향을 미친 것 때문에 이 바울이라는 엄청난 인물로 쓰임받았던 오늘 그 한 분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 여러분 아나니아를 좀 사모하세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놀라운 사건 뒤에 아나니아의 이 영향이 컸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멋진 쓰임을 받았는지 이 사람의 신앙과 인격을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나니아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그릇의 위대한 소명을 깨닫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조금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누구를 만나고 또 어느 곳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계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요즘에 특별히 세월이 조금씩 조금씩 갈수록 이제 1년 7개월, 8개월째 가면서 보니까 세상 모임보다 또한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그 시간들을 점점 줄이고 최대한 교회의 지체들과 교제를 나누려고 하고 또한 신앙 성장을 위해서 스케줄을 막 짜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장해 가고 부단히 노력해 가고 이 스케줄을 짜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나로 인하여 영향을 미칠까? 이 막 은혜로운 모습들이 정말 송알송알 이렇게 보여요. 저는 내일이 그래서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우리 인생살이에도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 시간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숙이 느껴지게 되어서 이제 어떤 길을 내가 설 것인가 정말 이것을 결단하고 그 새로운 목적을 향해서 분명하고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집을 나가서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집을 나가서 곧바로 눈에 많이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교회들입니다. 특별히 제가 이 플러싱 지역 쪽에 와보니까 그 누저지 쪽하고 또 다릅니다. 교회가 막 2층에도 있고 아래층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교회 이름이 3개나 있으니까 어머 이게 뭐야 제가 그랬어요. 이럴 정도로 교회가 수많이 눈에가 띄어집니다. 이것은 부름받은 종들도 그만큼 많고 또한 부름받고 택함 받은 이 신자들도 많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참으로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택하고 부름받은 이 백성들이 진정으로 소명을 가지고 지금 주님의 그 말씀하신 가르침과 명령에 현재 영향을 받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접하기 전에 이 시점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모두가 평안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다 평안해 보이는 것 같고요. 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생각하고 정반대로 오히려 세상 어둠과 공존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시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이라도 주님의 영향권 안에 있어야 이 잠든 영혼들을 세상 속에 물들어가 있는 영혼들에게 가서 내가 영향을 미치 하는 사명이 지금 나에게 있구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사역에 쓰임받는 종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것을 인식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어진 사명의식을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공동체를 이 세워가는 일에는요 하나님의 소명인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이 가지고 나아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출발이 되어지게 되고 이 은혜가 흘러넘쳐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이 사회로 확장되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기억 속에 여러분이 주인공임을 또 한 번 다시 다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이 변화는 여러분 자신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만 변화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택하셨지만 그 뒤에 비하인드에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이 있음을 다시 한번 비전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은 수많은 영혼을 세워가는데 영향을 주도록 지금 여러분이 그 쓰임을 받도록 구원도 시켜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이 그 영향에 쓰임 받도록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성 어거스틴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이분도 한때는 우리들보다 더한 방탕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하고 찢겨진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 인생의 고울점이 이것이 아닌데 잘못 살아왔구나. 정말 상한 심정처럼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서 모든 걸 내놨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지금 이 찬양이 바로 그겁니다. 손 들고 나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이 가사들을요 나중에 한번 부를 때 한번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럴 정도로 자기 마음을 찢는 이 심정, 내가 너무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지 않았나, 이 깨지고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막 펴놓고 내어드리니 하나님은 상하고 찢긴 이 우리의 심령들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 역사를 이 성 어거스틴을 통해서 회복하셨던 사실이 우리가 바로 그 주역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여러분 다시금 부여잡아야 합니다. 부여잡아야 해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15절 말씀과 같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부르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새 술을 새 푸대에 담는 이 새로운 마음 새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내가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야지 이 소망이 여러분 심령 속에 이 시간 부여잡고 나아가는 이 욕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처한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떠한 현장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을 잘 분별할 것인가, 이 소명에 어떻게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는요 명령과 또한 해답과 우리에게 주는 힘과 소망과 열매가 다 들어있습니다. 축복까지도. 여러분 사울을 인도하는 아나니아의 이 모습 속에서 소명과 그 역할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었냐면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로 내려가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에게 일생일대 중요한 사명을 지금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 상반절에 보면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지금 소명을 들었지요? 주께서 지금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 아나니아라 라고 부르실 때에 곧바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나이다. 바로 이 대답입니다. 이러한 대답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 구원사역에 하나님의 쓰실 그릇으로 일꾼으로 준비되어야 할 자세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모습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딱 부르면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이 소리나 똑같은 소리예요. 이 모습은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느 모습이라 할지라도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이 자세이기를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이런 자세라면 11절 이하에 보면 아나니아를 이 부르실 때 이때는 언제이냐면 지금 사울이 시력을 잃고 기도하는 중에 있었던 그때입니다. 주께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서 안수하여서 이 사울 지금 눈이 지금 보이지 않아요. 이 사울을 안수하여서 보게 하려는 이 소명을 주려고 일단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 속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낫게만 해주시고 주님이 끝나실 분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죠? 소명이 있다고. 또 하나의 더 깊은 영적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소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나면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주님 앞에 어떻게 내가 삶을 살고 라는 것이 뒤따라오지요.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는 시력을 상실을 한 이 사울을 안수하고 그것만 치유하시려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울을 부르신 이 목적은 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 전도자로서 이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택함 받았다는 이 사명을 깨닫고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소명의식을 깨닫게 하는데 이 지금 아나니아를 사용하신다는 이것이 이 목적이 있음을 우리가 여기 안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의 이 사울은 보면은요 지금은 눈이 멀어 있지만 당대 제일 가는 핍박자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뭐 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서 말할 수 없게끔 괴롭혔고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하지만 이 사울은요 교회에서 처음으로 세운 신약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정말 믿음 좋은 일곱 집사를 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알아줄 만큼의 믿음의 집사 아니겠습니까? 이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모의자입니다. 그럴 정도로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가서 안수하라고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마음속에 어떻겠어요? 아나니아가 모르고 있을 것 같습니까? 다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심장으로 저는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각자의 소명을 인식하고 정말 깨달아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일꾼으로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이 단에서 목사님들이 왜 설교를 하시겠어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잘 못 깨닫는 것들을 잘 해석을 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또 깨닫고 내가 먼저 깨달아서 이 깨달은 걸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가지고 가십시오.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 것이 저 직분이에요. 저 직분은 별거 아닙니다. 이 직분입니다. 여러분 안수하라고 할 때에 오히려 아나니아가 기뻤던 것보다 두려움의 의욕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돌로 쳐 죽인 자,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자, 다메섹에서 있었던 아나니아가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또 그런 일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지금 향해하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믿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원수가 여러분 앞에서 있고 정말 쳐 죽이고 싶은 원수인데 주님이 부르신다고 여러분이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여기 있나요 주님, 아멘 주님 내가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여기에 있으시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저 안 할 것 같아요. 저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준비된 모습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우리 모두가 갖춰야 할 자세라는 것을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일, 나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일, 이런 일을 맡겨주어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의 말씀에 내 생각,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순종하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 삶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며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워가고 그 영혼이 나와 똑같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데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이 아나니아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지 않겠어요? 원수 같은 이 사울을 만나서 안수하라고 하는 것은 아나니아에게 너무나 너무나 어려운 결단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합리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저나 여러분들은 이런 일 직접 가서 바로 곧바로 행해야 될 이 순종에 선뜻 응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지금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합리적인 이 사고 방식이 아주 그냥 꽉 차 있기 때문에 서론 본론 결론이 쫙 하게 내가 언더스탠딩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잘 순응하지 않으려고 하지요. 아나니아의 이 순종의 모습을 볼 때에 정말 현재 저와 여러분이 정말 가장 갖추어야 할 덕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5절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글씨라. 아멘. 여기 택한 나의 글씨라.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죠? 택한 나의 그릇이라. 선택된 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택한 그릇을 예수님의 목적을 위하여 선택한 인물이라. 그러니까 사울을 선택한 목적은 그리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택한 전도자로 세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 좀 깨달아줘야 내가 말도 안 돼 주님 이거 어떻게 나한테 이걸 맡길 수 있어요 이럴 때에 이게 깨달아져야 아멘 주님 제가 저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이런 행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잔인할 정도로 핍박한 사울을 선택한 이유가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 너를 불러서 너가 그에게 가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너의 사명이야. 먼저 낫게 해줘야 아, 이 사람이 가서 본분을 감당하죠. 뭐 눈뜬 소경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가서 치유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먼저 치유해 주십니다. 먼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를 회복하신 다음에 너의 사명은 이것이야. 그냥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주님이 이렇게 멋쟁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놓으면 성 어거신처럼 주님 내가 회복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게 하고 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면 여러분 치유해 주세요. 주님 내가 이 문제가 있어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제가 주님이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일 이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비록 미련하고 우둔하고 건강도 없다 하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성령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너가 나아가서 여러분을 회복시킨 이후에 너가 나아가서 가서 전하라 깨닫게 하라 이 은혜를 주셔서요 안 갈 수가 없어요. 영혼을 보면 불쌍해서요 튀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사명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못된 편견과 이 선입견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살이에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떤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선입견 그리고 편견 이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내 자신 속에서 먼저 찾아야 해요. 그래야 일이 해결됩니다. 이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안수 기도해 주고 축복해라고 했을 때에 만약에 기독교를 박해한 사람이라고만 소문나 있는 그대로 이 살기 등등한 이 사울에 대한 이 편견이 뭐 선입견이 이 사람 속에 가득 차 있었다면 이걸 내려놓지 못했다면 절대로 쉽게 순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데 기도하는 중에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중에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강하게 그냥 어떤 메시지를 탁 찔리듯이 준 것처럼 눈물이 핑 돌처럼 주는 것은요 이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는 꼭 잡아야 해요. 그렇게 주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나니아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곧바로 순종하겠다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있는데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마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묻기 전에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대답하기 전에 엄청난 고민을 하고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주님 저 아시잖아요. 저 김집사도 있고 저기 정집사도 있고 박집사도 있는데 믿음 좋은 저분들도 있는데 왜 저예요? 저 아직 준비 안 됐잖아요. 아마 그러면서 주님 저 기도해볼게요 이랬을 것 같아요. 조금 죄송하니까 기도해볼게요. 우리는 아주 잘 사용한 말, 목사님 잘 사용한 말, 기도합시다 잖아요. 아주 그 애매꼬리한 거거든요. 사실 맞으면서도 아주 애매꼬리한 거예요. 사실 아나니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따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나 아나니아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나니아가 어떻게 한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걸 우리가 배우자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보세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요.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에서도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는데 지금 끼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수없이 핍박하고 죽였는데 죽이는데 앞장선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지금 상종해야 하냐고 지금 따져먹고 있는 거예요. 주님 그런 사람한테 저를 가서 안수하라고요? 아니 주님 저가 소문 다 들어서 알고 듣거든요. 저가 이 사람한테 가야 합니까? 이렇게 따져묻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이 한 말씀에요. 말도 안 되는 정말 하나님이 여기서 설명을 해준 부분은 안 나왔지만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천한 그릇과 같은 거예요. 같이 상종도 못할 그릇, 빈 그릇과 같은 이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내가 택한 그릇이다. 내가 쓰겠다 이 소리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사람에 대한 인식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순종하는 이 믿음이 준비된 믿음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말 한마디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에요. 아나니아는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는 이것을 순종한 것이에요. 편견을 버리고 주님 앞에 순종함이 우선순위였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당연히 따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당연히 따져야 하고 또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는 절대 당신이 할 수 없어서 지금 나에게 맡기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데 무엇을 할 수 없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을 삼으신 것은 축복해 주시기 위한 것인 것을 이 하나님의 큰 비전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 선입견과 편견보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 아, 바로 나를 축복해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 작은 나를 통하여서 이루기 위해서 아 택했다는 이것을 알면요 그때는 순종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축복이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다른 영혼을 살리는 축복이요 내가 받는 축복이 있는데 어찌하여 노하겠어요? 우리는 계산 잘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끝날 무렵에 그 프랑스의 그 스트라스부르의 어떤 교회에서 교회 중직자들이 중요한 안건을 놓고 지금 서로 모였답니다. 그 안건이 다름 아닌 그 교회 마당에 예수님의 큰 동상이 하나 있었는데 전쟁 중에 폭격을 맞아서 그 예수님의 동상의 두 팔이 다 떨어져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떨어져 나간 이 두 팔을 다시 이렇게 복구나에 붙일 것인가 아니면 전체를 다시 제작할 것인가 이제 그 회의로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신자가 제안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두 팔이 이 떨어져 나간 예수님의 동상을 그 모습 그대로 놔두자는 것이에요. 그 대신 한 가지 교훈을 써서 그 동상 아래에다가 하나 팻말을 탁 써서 붙여놓으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분이 설명을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왜 두 팔 속에서 깨달아야 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팻말을 써놓으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팔이 필요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팔이 필요합니다. 라고 써놓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웠던 이 주님의 사명이 우리 각자에게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 두 팔, 떨어진 두 팔 아래에다가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팔이 필요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지금 주는 것이에요. 소리 없는 메시지를. 지금까지도 그렇게 있답니다. 하나님의 복음 사명을 위하여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 서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저울대 앞에다가 달아 좀 보랬어요. 저울대 위에다 좀 달아보시고 부족함이 있다면 채우는 비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데 합당한 지도자들이 되도록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원수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뜻에 더 이상 그 이유를 제의하지 않고 순종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아무런 이 감정도 없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닙니다. 따졌지 않습니까? 그 감정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 모두는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분 나쁜 거 다 메모리의 동물이다 보니요. 다 잊어버리지 잘 않아요. 그때 당시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서로 떡을 떼고 우리 지금 성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 말씀들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고 어제도 골프들을 나가서 사랑의 교제를 풍성히 하고 또한 부흥의 불길이 풍성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한편에서는 핍박하는 자들이 분명하게 또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오해와 시기와 질투가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때도. 다 좋았던 게 아니에요. 100%.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이었던 이 고넬로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세례를 주었다는 이유로요. 다른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게 아니라 유대 출신 같은 성도에게서 막 비난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도 열심히 하는 자, 그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각양 모습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천국으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세상의 어느 그룹보다도 어느 집단보다도 더 실수도 많고 더 오해도 많은 곳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아나니아도 사울에게 안수를 한 것도 충분히 오해를 지금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인식을 왜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면 분명히 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지금 질타하고 얼마나 그 인식이 심하게 왔겠어요. 본인들이 이렇게 느끼는데. 그러나 이 질타보다도 먼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가치관 전체가 무너져버렸고 눈까지 보이지 않는 이 상태의 사건을 겪고 있는 이 사울의 영혼을 내가 인도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었어요. 그 원수 같은 그 사람인데도 지금 이걸 다 내 자아가 다 깨져버리고 전체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관이 다 깨어지면서 지금 회개하고 이가요 주님의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눈이 멀었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걸 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환상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여서 지금 사울에게로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이 긍휼함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절대로 우리는 이것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연약한 그 지체에 대한 긍휼이 그 긍휼을 여기는 이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사울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로 탄생케 하는 역사의 무대 위로로 끌어올렸던 조연의 역할을 너무나 멋지게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 주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나니아가 보여준 이 진정한 사랑과 긍휼의 증거가 바로 또 나옵니다. 바울을 보세요. 사울을 데리러 가서 이 원수 같은 사울에게 뭐라 갑니까? 제일 먼저 한 말이 있습니다. 형제 사울아, 형제. 이거 들먹이기 너무나 어려운 말이에요. 이거는 그걸 다 내려놓고 저 사람의 입장으로 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형제 사울아라고 가서 말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형제 자매가 모인 교회의 지체들은 더 이상 과거에 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꾸 여러분의 인식 속에서 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이 이 과거에 저질렀던 죄에 집착했거나 좋지 않았던 편견이 있었다면 절대로 형제라고 부르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아나니아가 주님이 나타나서 그 사명을 줄 것이라는 상상도 해보지도 못했을 것이에요. 또 하나님도 주님도 절대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명을 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 준비해 있는 이 자세와 깨어있는 믿음이,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께서 나타나시고 주께서 사명을 주셨을 때에 아나니아도 감당하게 되고 주님께서 이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이 위대한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려면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도록 날마다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편견과 이 선입견을 자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원수를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공유함이 있도록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분 한 사람,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에 적절하게 사용하시기를 지금 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이 많고 많은 교회, 교회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는 신앙인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위대한 데 쓰임받는 소명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귀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작은 자라고 내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질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택한 그릇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택한 그릇들입니다. 하나님 찾아와서 물으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라고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순종이 아버지 우리의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구름을, 그 사랑을 우리의 성도들에게 이 시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아가서 형제여 하며 저들을 세워주며 아버지 넘어진 자를 세워가는 성도들로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 부서 임원들 나오셔서 하나님께 봉헌